마가복음 46번 메시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노예 구주의 죽음과 부활 첫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노예 구주의 죽음과 부활을 상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심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이 체포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주 예수를 체포할 자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죽음에 관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그분은 유다에 의해 넘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스스로 넘겨주셨습니다. 주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셨을 동안에 그분은 유월절날에 죽음에 넘기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후 주님은 그분의 죽음을 위해 환경과 제자들과 심지어는 그를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반대자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를 성취하기 위해 주님은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를 피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알맞은 때에 죽음에 넘기우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잔치 동안에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유다가 드러났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악했든 간에 그 역시 인간인지라 부끄러워 주님과 제자들로 더불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떠난 후에 유다는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일행들을 주 예수를 체포할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다가 떠나자마자 주님은 그분의 만찬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분은 몇 시간 이내에 자신이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습니다. 만찬을 설립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체포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을 체포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 겟세마네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역대로 많은 성경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주님의 기도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4장 36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이것은 주 예수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재물들을 대치함을 암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분 자신으로 재물들의 대치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재물들과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모든 재물들의 대치로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재물들의 대치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주 예수님은 체포되고 시험받고 선고받고 죽음에 넘기울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었으며 그분은 아버지로 더불어 온전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은 모든 재물들을 대체하기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 후에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될 준비를 하셨습니다. 체포되어 심판받으심.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은 어떻게 주 예수께서 체포되셨는가를 말해줍니다. 49절에서 그분은 자신을 붙들러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는 반대자들은 노예 구주를 열렬히 환영하며 그분의 말씀하심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또는 성전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분을 체포할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반대자들은 도둑을 체포하는 것처럼 깊은 밤에 간교하게 주님을 체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15장 15절은 노예 구주께서 어떻게 심판받으셨는가를 묘사합니다. 먼저 그분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로마 정부에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노예 구주는 강도처럼 체포되셨으며 어린 양처럼 도살자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14장 55절부터 60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분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을 저버린 미혹당한 전통적인 종교의 대제사장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숭배하며 존경하는가를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받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노예 구주는 비록 그분의 행위에 관하여 그분의 약점을 들추려는 자들의 거짓 고소에 대해서는 대답하려 하지 않으셨으나 그분의 신성한 인격, 그분의 신격에 관하여는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62절에서 그분은 분명하고도 강하게 대답하여 인자이신 자신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것을 천명하시므로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그분의 신격을 확증하셨습니다. 63절과 6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 눈먼 반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며 바로 그때 그들이 죽이려 조롱했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신격을 확증하는 노예 구주를 참남하다고 정죄했습니다. 6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것은 이사야 53장 3절에 예언된 바와 같이 노예 구주에 대한 유대인들의 극도의 멸시와 배척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짐. 마가복음 15장 1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노예 구주는 14장 53절부터 65절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심판받았을 뿐 아니라 15장 1절부터 15절에서 정죄하는 자들 앞에 있는 범죄자처럼 로마 통치자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유대 지도자들로 대표된 유대인들 뿐 아니라 또한 로마 통치자로 대표된 이방인들을 위한 대속물인 그분의 생명으로 죄인들을 섬기려고 죽으시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통치자에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받으심. 마가복음 15장 15절은 무리를 만족해 하려고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치가 극도로 어둡고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 5절과 8절에 있는 노예 구주의 고난에 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이 노예와 극악한 범죄자들만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한 이교도의 실행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구약의 성취일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죽음의 방식에 관한 주님 자신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 것으로 이는 돌을 던지는 것으로는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14장 43절부터 15장 15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와 베드로 양자의 체험에 관한 기록을 봅니다. 이 체험들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심판받는 동안 베드로 역시 심판받았습니다. 주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통치자에게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온 세상에 의해 시험을 받으셨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받으셨으며 로마법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주 예수께는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완전히 그릇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주 예수께 대한 심판과 베드로의 드러남과 심판을 병행시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주 예수님이 둘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의 대표로 지정되고 임명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일들은 구약에 있는 예표 혹은 예언들의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의 성취이신 주 예수께서 유월절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밤중에 체포되셨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닌 저녁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유월절날 저녁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유월절날의 시작에 유월절 잔치를 잡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만찬을 설립하셨고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늦은 밤에 주님은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님은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선고를 받으신 직후에 그분은 골고다로 끌려가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그분께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반대자들은 비밀리에 주 예수를 체포했으며 주님은 그들과 협력하셨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겟세마네에 가셨고 유다는 그분이 거기 계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한밤중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유다는 주 예수를 체포하려고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주님은 신속하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무리들을 만족해 하려고 빌라도는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시급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자. 우리는 주 예수께서 거짓 고소를 받고 있는 동안에 잠잠하셨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격에 관해 그리스도, 곧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자신을 인자로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땅에서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서도 심지어 구름을 타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때에도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수행될 수 없습니다. 14장 62절에서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그리스도, 즉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이냐고 묻는다. 내가 말하거니와 그렇다. 나는 또한 인자이며 너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찬송받을 자를 말하나 나는 권능자를 말한다. 61절에 있는 찬송받을 자와 62절의 권능자는 모두 전능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권능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통치자가 아니고 그분이 통치자임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그들에게 자신이 인자로 다시 오실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찬송받을 자로 숭배한다.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거니와 그분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권능자이시다. 너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빌라도가 주 예수를 조사하고 있었을 때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빌라도는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은 주님이 빌라도에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함. 14장에서 주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서 심판을 통과하고 계시는 동안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실패에서 그는 주님의 죽음에 대한 체험을 통과했습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따르는 모든 자들도 역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로 인해 주 예수님이 그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었으며 이러한 십자가의 못 박힘은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이끌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너무도 천연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담대한 그는 항상 앞장을 섰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은 못 박힐 필요가 있었으며 사실 베드로는 못 박힌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왜 주 예수의 심판에 관한 기록과 베드로의 체험에 대한 서술이 병행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단지 베드로를 드러내려는 의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베드로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주 예수와 함께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음을 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승리에 찬 방식으로 죽음에 들어가셨으나 베드로는 실패하는 방식으로 죽음에 들어갔습니다. 이 실패는 베드로의 천연적인 존재를 드러냈으며 그것을 처리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신 유일한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로 대표된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과 함께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베드로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드러나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는 베드로들입니다.